사도행전 13장 3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39절 말씀까지 전달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 41절에 이르는 긴 사도 바울의 설교입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추려서 38절과 39절을 요절로 읽었습니다. 모든 설교가 그렇듯이 기독교의 설교는 언제나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 13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이르도록 우리가 잘 아는 선교 활동을 하고 전도 여행을 다니며 많은 사람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인도해냅니다. 여기 기록된 사도 바울의 설교는 앞에 있었던 베드로의 설교나 스데반의 설교보다 더욱더 우리의 관심을 끕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지금 당장 복음을 전하고 함께 예수 믿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남편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가장 가까운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놀라는 것은 성경에 있는 대로 아무리 흉내를 내고 열심을 내도 늘 우리가 요구하는 것 같은 결과에는 미흡한 결과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그런 일 때문에 같은 방법을 썼지만 우리 자신의 영역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더욱더 장로님이라든가 목사님을 요구하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무협지 식으로 얘기해서 기술은 괜찮은데 이 공력이 딸린다 이거죠. 그런 식의 발상이 신자들에게 생각보다 많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의 설교를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무엇을 전하며 어떻게 전하는가 하는 차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사도 바울의 설교가 무엇을 전하며 어떻게 전하는가 하는 건 결국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떻게 하면 그 결과를 얻어내는가 하는 차원에서 우리의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선 사도 바울의 설교의 방법론이라든가 초점을 추적하기 전에 우리가 도대체 진리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증명할 수 있는가 하는 일반적인 질문으로부터 오늘의 이 내용을 추적해야 되겠습니다. 진리라는 것이 있다면 진리는 진리된 절대성을 가져야 됩니다. 어느 땐 됐다가 어느 땐 안 됐다가 하는 걸 우리는 진리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진리되는 절대성, 즉 절대적인 권위를 가져야 하고 그리고 그것이 보편성을 가져야 됩니다. 즉 객관성을 가져야 됩니다. 보편성을 가지지 않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그러면 능력의 차이지 진리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라면 그것이 절대성을 가져야 하며 보편적 객관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는 그것을 가졌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이걸 가장 많이 요구하는 일반인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바로 이 문제에 대한 비난으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보시오 하는 겁니다. 그건 말하자면 기독교 신앙이 그 진리되는 것으로 내용을 삼고 있다면 어찌하여 의롭고 선한 것이 정당한 보응을 받지 못하는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가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 상을 주는 분이라면 어찌하여 흉악한 무리들이 권세를 잡고 편하게 살고 있는가 하는 여러 가지 그 모순되어 보이는 일들로 인한 당연한 질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성경 진리의 그 객관성을 의심케 하는 분명한 난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가 오늘 사도 바울의 설교에서 사실은 명백하게 그 설명이 되고 있는 점입니다. 성경은 이 기독교 신앙, 우리가 믿는 기독교적 진리의 절대성과 보편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풍성하도록, 충분하도록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과는 참으로 다릅니다. 앞에 있었던 베드로의 설교나 스테반의 설교를 이 사도 바울의 설교와 비교하면 비슷해 보입니다만 아주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한 설교는 이것 때문에 그 설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너희들이 술에 취했다 하는 것 때문에 시작이 됐죠.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아 기쁨 속에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일반인들이 너희가 폐술에 취했다라고 놀렸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문제로부터 출발해서 이건 우리가 성령을 받은 증거이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기 때문에 그가 거기서 아버지께 요구하여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으로 우리가 이 성령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망 아래에 있지 않고 부활했다는 증거가 된다. 그것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일이 만족할 만한 대속사역이었다는 뜻이 된다. 거기까지 가서 근데 그를 너희들이 죽였다. 이 예수야말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은 분이고 우리 죄를 다 없이 한 것으로 만족할 만한 구속사역을 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셨고 성령이 오신 것 아니냐. 너희도 다 회개해서 이분을 믿고 이분을 힘입어 구원을 하더라. 언제나 내용은 그겁니다만은 초점이 조금씩 다르다는 걸 봅니다. 성령 충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확실성, 충족성을 얘기하며 그분이 메시아였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스테반의 설교에 오면 조금 시각을 달리합니다. 스테반 설교의 가장 중요한 얘기,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모세에 관한 얘기인데요. 모세를 등장시킨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선조들이 애굽에서 종노로 탈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할 지도자로 보냈을 때 너희 선조들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 후에 온 많은 하나님의 종들도 너희 열조들이 받아들인 적이 없다. 너희도 똑같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너희들의 판단과 너희들의 생각이 옳지 않은 적이 훨씬 많았었다는 걸 기억을 해서 지금 너희가 옳다고 생각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것이 혹시 너희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야 옳다. 이게 초점입니다. 사실은 이 예수가 그 메시아며 너희가 기다리던 그분이다. 이분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옛날에 모세가 왔을 때도 너희들의 열조가 반대하고 많은 선지자를 보냈을 때도 반대한 것이 너희도 지금 꼭 그러고 있단다. 이게 스테반 설교의 초점이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얘기를 하지만 그분을 설명을 해서 무엇을 지적하며 무엇을 증명해 보이려고 했는가 하는 데서는 시각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훨씬 앞에 있는 두 설교와는 다른 차원에서 사실은 설교를 하게 됩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예전에 스테반이 했던 설교를 어떤 의미에서 거의 똑같이 다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스테반이 이 예수를 믿어라. 그런데 너희는 너희 열조와 똑같이 이 예수를 지금 거역하고 있다. 그 설교를 사도 바울도 예전에 들었었고 그렇게 지적한 스테반을 때려 죽이고야 말았습니다. 근데 그 설교를 자기가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바로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에 하는 설교에 진면목이 감춰져 있는 대목입니다. 똑같은 설교를 만일 우리식으로 생각을 하자면 옛날에 내가 그의 설교를 들었을 때 내가 그때 잘 못 알아들었다. 그 이유는 그분이 설교를 할 때 이러저러한 부분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그럼 이제 내가 할 때는 요렇게 요렇게 하리라.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생각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사실은 스테반이나 베드로가 한 설교와 뭐 거의 대동소동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왜 그 설교를 그런데도 똑같이 다시 할 수 있었냐? 왜냐?
말하자면 자신은 옛날에 그 설교를 듣고도 변화하지 않았으면서도 그 설교를 발전시키지 않고 또 어떻게 정교화하지 않고 다시 그 설교를 어떤 의미에서 뻔뻔스럽도록 그걸 다시 할 수 있었냐.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지가 어디에 초점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이제 바울이 깨달은 부분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뭘 깨닫느냐 하면 모든 메시지는 그것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먹느냐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초점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 41절까지 보시면 처음에는 전부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이 주셨다 보내셨다 하는 것이 주종을 이룹니다. 모세를 보냈다, 사사를 보냈다, 다윗을 세웠다, 요한을 보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보냈다, 이 일을 이루셨다, 이것이 주종을 이루고 그 다음에 27절에서부터는 27절부터 37절까지는 전부 뭐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일이 이루어졌고 성경에 예언한 대로 이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말하자면 같은 내용을 얘기함에 있어서도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을 힘입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초점을 어디에 더 확대시키고 있느냐 하면 구원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에 초점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납득을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라는 차원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강력하게 찾아오셨는가, 강하게 침입하고 계시는가 하는 데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겁니다. 자,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 되는 진리의, 기독교적 진리의 절대성과 보편성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편성이라고 얘기하고 객관성을 얘기하자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내가 주를 찾고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오리까? 기도를 하리까? 성경을 읽으리까? 이렇게 우리가 나옵니다. 그 주의 요구하신 법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복 받고 병이 낫고 이게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는 진리라면 진리가 가져야 하는 절대성이요 보편성입니다. 누구나 주를 사모하며 열심을 내며 그러면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 생활해 보시면 그런 것으로는 기독교 진리가 훨씬 증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젠 그런 기대도 없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기독교 신앙의 보편성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찾는 자는 차별이 없으며 누구나 항복하고야 만다.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진리됨의 절대성과 보편성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뭐가 다르냐 하면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근본적인 차이로 말미암은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린 기독교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고 우리가 깨우쳐야 되고 우리가 그 말하자면 세상식으로 해서 득도의 과정에 오르는 것으로서 자꾸 우리의 추적을 근거로 삼습니다. 내가 요구하고 내가 열심을 내면 정답이 오고 깨우쳐져야 되는 것으로. 그러나 성경은 늘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미련하며 장님이며 죽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찾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라는 방향으로 오지 못하며 하나님 그 분을 찾지 못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의 지금 가장 큰 적이 뭐냐 그러면 기독교 신앙의 의미화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신신학이라 이름 지어지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의 비종교화, 비신화화, 의미화 작업들입니다. 말하자면 어떤 것들이냐면요, 이런 식이죠. 기독교라는 것은 히브리 민족의 민족 종교다 이겁니다. 어느 민족이나 종교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히브리 민족의 종교가 왜 이렇게 온 세상에 제일 많이 퍼졌느냐? 모든 민족이 가졌던 종교 중에 가장 고급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럼 거기서 고급하다는 건 뭡니까? 고급하다는 거는 그 정신적 수준, 윤리성과 도덕성에서 고급하다는 것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으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했겠는가. 그거야 물론 사기지요. 물론 사기.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듣고 나서 꼭 딴소리를 하지 마서 걱정들어요. 그건 사기인데 그럼 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기록을 했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민족과 자기 백성 특별히 후손들에게 그들이 넘겨주고 싶은 정신적인 문화유산, 정신적인 고급한 사상을 그들의 말로 아무리 얘기해도 잘 그 받아들이지 않을 테니까 그걸 신화화했다는 거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했다 함으로써 그 내용을 수납하는 사람들이 종교적 분위기로 인하여 얼른 그 내용을 자기 것으로 수납하게 하기 위하여 그걸 종교화, 신화화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더 대표적인 것으로는 이런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다 살으셨겠는가.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다라고 주장하게 된 그의 가르침에 대한 그들의 감동의 정도를 읽어달라 이거죠. 예수님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여길 만큼 주님의 가르치심에 매료된 그의 가르친 내용의 그 고매함, 그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오늘날 우리도 무슨 천국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뭘 만들었다 아니다 예수님이 정말 살았다 안 살았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고급한 정신문화, 고급한 종교성을 우리도 우리 안에 되살려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불트만이라는 학자를 대표로 한 무서운 비종교화 운동입니다. 이게 누구한테 가장 전염성이 강하냐? 왈 서울대학 출신들한테 강합니다. 지식인들에게 이 사고방식이 굉장히 어필합니다.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무엇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냐 하면 인간의 가능성으로부터 출발을 하고 인간이 무엇을 얻는 작업, 무엇을 추구하는, 고매한 사상을 추구하는 것을 굉장히 가치 있게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그 차원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옳은 것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라는 것을 근간으로 해서 객관성을 요구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객관성을 논할 때 인간은 객관성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그는 죄의 노예며 자기가 신이 되어버린 타락한 죄인입니다. 그의 사고방식은 삐뚤어져 있습니다. 틀려 있습니다. 죄에 찌그러져 있습니다. 그가 정당한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얘기하는 것은 객관성, 보편성, 진리의 절대성, 하나님 쪽, 하나님이 근거가 되어 하나님 쪽에서 제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보편성은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누구에게 줬다는 겁니까? 죄인에게, 그를 찾지 않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만 복음은 누구에게 줄 것이냐면 온 천하 만민에게 줄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기독교 진리의 보편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으로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5절 말씀이야말로 예수님의 사역을 대표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가 하신 사역의 내용, 즉 복음의 진술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며 복음의 진리성에 절대성과 보편성을 가장 잘 대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절대적이고 보편적이냐? 잘 보세요. 여기 등장하는 모든 설명은 그 스스로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는 무능한 자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소경이 어떻게 보며 앉은뱅이가 어떻게 일어나며 귀머거리가 어떻게 듣고 문둥이가 낫고 이건 전부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중환자들입니다. 복음이 이것으로 설명된다는 건 얼마나 굉장한 겁니까? 말하자면 기독교의 진리됨은 그것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그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추구하지 않고 반대하는 자에게도 복음이 와서 그를 침노한다는데 그 복음의 보편성이 있다고 성경은 설명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설교의 아주 중요한 중심 사상이 뭐냐 하면 즉 스데반이 한 설교를 듣고 그 설교가 자기를 향한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몰라 먹을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화가 나서 스데반을 죽인 입장이었던 자기가 나중에 깨닫고 자기가 틀렸음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태의연해 보이는 설교를 다시 들고 그가 나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즉 모든 복음이 갖는 그 진리의 절대성과 보편성은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타당하냐 안 타당하느냐로 채색되거나 무장하여 있지 않고 그것 자체가 찾아왔다는 것에 그 복음의 복음된 특성이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사도 바울이 내용상으로 하나도 못 알아먹었고 감동을 받지도 않았고 거기서 흥미를 가지지도 못했지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건 뭐냐면 그때 내가 하나님을 반대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있을 그때에 즉 여기 식으로 하면 가난한 자였으면 소경이었을 그때에 복음은 나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와서 실패하지 않았다고요. 나를 드디어 고쳐놨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건은 일어났지만 거기서 변한 것이 아니라 빛을 봐서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데반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쳐들어오신 그 장면에서 이미 자기가 복음의 사정권 내에 들어갔고 피격됐고 드디어 그 앞에 꼬꾸라지게 됐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자리 비시디아 안디오 지금 소아시아 그 터키의 내부에 있는 여기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도 이 내용이 알아들을 만하고 객관성을 일반인에게 증거해 낼 만한 어떤 논리성이 결여되어 있을지라도 서는 이유는 이렇게 자기가 서서 이 말씀을 하는 것으로 여기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와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설교에 말하자면 힘이고 배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기독교 진리의 절대성이고 보편성입니다. 여러분이 믿은 것, 여러분이 어떻게 믿었는가를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어느 날이 있다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어느 날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게 만든 하나의 그 설명이고 정리한 부분일 뿐이지 가장 결정적인 것은 여러분이 믿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이 있는 자리까지 왔더라는 그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기독교는 언제나 무엇과 함께 있느냐 하면 역사성이라는 것과 함께 있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시간과 장소입니다. 시간과 장소가 없이는 인간은 존재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곳에 찾아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역사성이라는 것이 배제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기독교의 가장 큰 적, 기독교 종교의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을 의미화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역사성이 없어진다는 걸 아십니까? 그건 아무래도 좋습니다. 의미화니까. 그것이 꼭 십자가일 필요가 없죠. 부철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결국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의미화를 하면 인간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윤리와 도덕으로 빠져버립니다. 기독교 복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윤리성과 도덕성이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이라든가 심판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혼자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과 언제나 불가분의 관계로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보편성 그럴 때는 소경에게, 귀머거리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이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데 보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온 심령들이 그 앞에 항복한다는데 진리의 절대성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보십시오. 배운 자, 못 배운 자, 가난한 자, 부자, 건강한 자, 병약한 자, 차별이 없이 모두 하나님 앞에 항복되어 나왔으며, 아니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 앞에 무릎 꿇리신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 우리가 믿는 기독교 진리의 보편성이요, 절대성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 역사성,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나를 만나셨으며 하나님이 나를 항복시키셨다는 이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 서 있지 않고 의미화를 하게 되면 무엇이 꼭 여러분 신앙에서 이 분리가 되느냐 하면, 이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그분의 주도권, 하나님 그분의 어미하신 존재가 없어집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들었을 때도 항복하지 않았던 그 설교를 다시 다른 사람 앞에서 재탕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 때문에 그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설교로 상대방이 항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설교를 한다는 건 여기까지 하나님이 친히 인간을 방문하신 자리다라는 뜻이라고요. 감동이 이렇게 없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기독교 신앙을 의미화하고 이걸 그런 의미에서 도덕성, 윤리성으로 끌고 가면 하나님이 없어지고 뭐만 남냐? 내가 남지요. 그래서 기독교 진리의 보편성을 구할 때도, 절대성을 구할 때도 여러분이 무엇을 근거로 자꾸 구하나 보세요. 일반인들이 구하는 방식이 뭔가 보세요. 나를 중심으로라고요. 내가 주를 찾고 싶습니다. 내가 진리를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거는 무엇을 구하려고 그러는 것이 되느냐 하면 기독교의 내용을 종교성, 도덕성, 윤리성 혹은 현실적 필요성으로 자꾸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으로는 기독교는 그 증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뭘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압니다. 그걸 모르면 우리는 아멘을 할 수가 없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기독교 신앙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면 은혜, 믿음, 순종 그런 겁니다. 이건 다 그것 자체가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가 어떤 도덕성, 윤리성을 가지는 고급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건 언제나 어떤 주인이 있어야만 되는 단어들입니다. 어떤 인격이 있어야만 되는 단어예요. 그렇죠? 은혜라는 말은 뭐 무슨 은혜예요? 무슨 은혜? 그러니까 나를 죽을 자리에서 꺼내주신 구명지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그렇죠? 구명지은 백골난망이로소이다. 무슨 백골에다가 저 각골을 하지 않고 각 컴퓨터를 하죠. 그렇죠? 컴퓨터에다가 기록을 해놓죠. 아, 각골난망, 그러니까 뭐 각컴난망이로소이다. 뭐 이래야 맞습니다. 그 내용이 은혜 그럴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내용. 그걸 한마디로 은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제되고서는 기독교라는 건 존재가 안 됩니다. 그만이 주권자고 이를 시행하신 분이고 주인이거든요. 믿음, 그럼 대상이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구를 믿는 거예요 도대체가? 순종, 누구에게 순종하는 겁니까? 기독교가 쓰는 단어는 절대 윤리성과 도덕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고 더더욱 행복이라든가 어떤 이 우리가 누리는 어떤 유익한 것들로도 사실은 기독교는 1차적인 설명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명은 사실은 전도용에 불과합니다. 근심 걱정이 있으십니까? 예수를 믿으시오. 못 고칠 병환 중에 낙심하고 계십니까? 예수 앞에 나오시오. 이거는 선전용입니다.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절대. 그걸 찾아 나오기 때문에 객관성이 자꾸 결여되어 보이는 겁니다. 하려는 대로 했습니다. 십일조도 내고 금식기도도 했습니다. 왜 병이 안 낫는 겁니까? 라고 아주 지랄을 떨지 않습니까? 언제 그런 계약을 맺었습니까?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주권자가 배제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어디를 향하여 가는 것이냐 하는 목표가 상실됩니다. 목표가 상실되면 뭐가 없어지냐면 목표를 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 없어지고 그 과정이 없어지면 절제, 훈련, 인내 이런 단어가 동원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적, 가장 큰 위험이 뭐냐 그럴 때 아무도 훈련을, 절제를, 오늘 있는 쓰라린 고난을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감내하지 않는 신자들이 된 겁니다. 단추를 누르면 척 무엇이 나오듯이 인스턴트 제품을 요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헌금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주십시오. 이것만 남았어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기독교를 필요에 의한 것으로 혹은 조금 고급한 신앙이랍시고 의미화를 해서 자위하는 것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뭐가 없어지고요?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 어두운 곳에 빛을 던지시는 하나님, 병든 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존재를 너무 무시해요.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사실은 아무런 힘도 그리고 재주도 없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스데반으로 하여금 자기를 찾아온 것 같이 스데반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 온 것을 이제야 깨달은 것 같이 이제 그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면 거기까지 하나님이 방문하신 것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가 거기 서는 겁니다. 말솜씨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말이 어눌하며 생긴 것도 뭐 별로라 그래요. 생긴 것도 시원치 않으며 말도 시원치 않게 그가 거기 서는 겁니다. 게다가 그가 심각한 몸에 질병을 지니고 있어서 사람들이 볼 때 아름다운 구석이 없었다 그래요. 저는 그나마 키라도 크고 눈이라도 초롱초롱하죠. 그게 사도 바울이 여기 서서 이 설교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입니다. 내가 서는 그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지금 지점을 개설하신 겁니다. 내가 선 거기까지 빛이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무슨 여러분이 이렇게 뭐라고 하면 능력이 나가고 여러분이 한번 눈을 찌뜨면 벼락이 떨어지고 그래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건 없습니다. 그런 기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스스로 나 같은 것은이라고 스스로를 묻어버리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책임을 질 마음을 안 가지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 교인들에게 찾아든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우리는 싸우기도 전에 행해보기도 전에 나는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묻어버린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 그 자리야말로 하나님 거기까지 왕림하신 자리, 방문하신 자리고 거기서 직접 총을 쏘실 자리고 팔을 벌리실 자리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바울이 여기 선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며 눈먼 자, 귀머거리, 앉은뱅이를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찾아오신 자리인 것처럼 내가 선 자리, 내가 선 모습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며 긍휼을 베푸시며 팔을 벌려 사랑하는 그의 심령들을 부르기 위하여 찾아오신 자리요 모습이라는 걸 기억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보다 열매 맺는 인생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좀 더 힘을 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야 마땅합니다. 여러분은 뻔한 얘기를 하십시오. 그저 구태의연해 보이는 얘기를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으로 열매 맺고 그 완악한 심령을 꺾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말과 여러분의 손모습으로 그 일을 해내시고야 마는 것을 여러분 마음껏 구경하실 겁니다. 기적이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없으며 축복이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살아생전에 남은 여생에 마음껏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하나님의 찾아오심의 결과인가를 기억하며 오늘 내가 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일을 순종함으로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내 손에 칼을 달라 내 입에 달변을 달라 그러지 말고 내가 선 그 자리가 하나님이 거기까지 와 계신 자리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종과 강한 믿음과 인내와 그리고 주의 마음으로 불쌍한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외치는 일 게을리하지 않는 충성된 신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 사악한 이 현대 사상의 하나님을 반대하고 자기를 높이는 사상의 공격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신앙인 것을 늘 붙잡고 영원한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오늘 하루의 하루의 삶을 충성되게 지내겠다 약속하는 저희들 되며 말씀으로만 우리의 양식을 삼고 주를 의지해서만 우리의 힘을 발휘하는 복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노라 주의 말씀을 따라 결심하는 모든 심령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